오늘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신정시,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시편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신정시에 해당됩니다. 본 시편의 주제는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이에 근거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는 온 땅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미래에 임하게 될 온 세상에 행하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신정정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 두 번째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의 98편에 쓰여져 있는 옆에 보시면 짧은 한 단어로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시 형식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한 번 더 이 표제로 시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시가 분명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힌 것은 그 의도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손가락으로 튕기다라는 히브리어 미즈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주가 동반된 찬양의 곡조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음률이 있는 노래 형식으로 이 시를 접하는 대중들이 쉽고 편안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또 이 오랜 시간 암송할 수 있도록 이 시가 작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평가합니다. 또 시리아 역본 페시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하여라는 표제가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시편은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것,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찬양을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새 노래는 다시 새롭게 만든이라는 의미로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곡조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찬양을 드리는 자가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드리는 찬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곡조의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감동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드리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히브리 단어 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빠져 있는 것이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분리되고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과 구별되는 어려운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평범한 일과 구별되는 놀랍고 기이한 것을 가리킬 때 바로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은유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른손이 바로 무엇입니까? 흔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오른쪽이다라고 할 때는 의로움과 올바름을 가리키는데 즉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있어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지만 불공정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정하게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른손, 오른쪽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 보시면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쓰고 있는 이 시편 98편에 오른쪽, 오른손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 과거의 사건을 회기하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홍해에 수장된 애굽 군사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재앙을 당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공의로운 권능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의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팔에 여기서 팔이라는 단어 역시 출애굽기 3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그러니까 이 편팔이라는 것, 팔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사용되었던 권능의 수단이 바로 이 팔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은 모두 출애굽 과정에서 발생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보아라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8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본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요 사랑이다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또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횃불 언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징계하시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사랑이 바로 인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건이나 행위로 볼 때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은 바로 무엇을 하십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의 조건과 행위와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으로 기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8편 9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걸어온 그 길에 최후의 결정을 누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심판주,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조망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선제적인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재판장,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심판이 주어지기에 진정한 역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짧은 시, 이 구절의 이 시편에서 이 구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두 가지 관점, 과거를 조망하며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조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반드시 공평으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또 당신의 자녀들을 속량하실 것이다 라는 또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또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복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